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진리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너희는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룰 때 빌립보 성도들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진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등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나자짐을 선택했고 그 나자짐 가운데도 최악의 형태인 십자가 죽으심을 수용하셨다. 그분이 가진 권리가 큰 것이었고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 권리 내려놓음이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그 주제가 방대한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라는 그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지금 현재 당장으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곳에는 일반적인 진리, 그리고 구체적인 그 교회의 특성을 살린 적용, 빌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구체적인 적용점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은 불만에서 오는 수군 그림이고요. 시비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발전시킨 생각으로 하는 논쟁입니다. 지금 14절에 있는 이 빌립보에 주시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체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빛 가운데 노출했을 때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발음 자체가 재밌습니다. 공구스모스라고 발음이 됩니다. 우리 단어 가운데 의승어라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스락거리다, 바스락. 소리에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쨍그랑, 으르릉 이런 단어를 전부 다 의승어라고 합니다. 소리를 본따서 만든 단어예요. 이 헬라어 공구스모스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때 하는 그들식의 수군 그림, 그걸 갖다가 공구스모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영어 가운데도 대부분 이 구절을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시면은 murmurings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murmur 뭔가 좀 수근거리고 불만에 찬 뭔가를 말하는 두렷하지도 않으면서 입에서 내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단어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원망과 시비 누구를 향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 서로 간에 생긴 문제로 원망과 시비 갖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의 삶 그치라.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협조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명령했잖아요. 이제 이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성실한 주님의 인도 과정에 너희가 원망과 시비 없는 자세로 마음으로 따르라.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주석을 참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어떤 영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데 있는 사람과 또 조금 멀지만 그래도 내 부르심의 반경 가운데 있는 그들과의 삶에서 삐걱거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며 사람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는 원칙.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원망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은 이것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원망으로 발전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사람 상호간의 잘못된 감정이 쉽게 생기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성경에 두 군데 성령께서 우리와 멀어지는 원인 이 표현이 있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든지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든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성령님을 소멸하는 거예요.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내가 물을 끼얹어서 이렇게 소멸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거룩한 열심에 대해서 내가 물을 끼얹는 것이요. 의도적으로 아니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성령님의 과마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이 생겨요. 그러면 쉽게 다투어요. 성령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쉽게 다툽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그래서 큰 부부싸움을 했다 하십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이웃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모드가 친절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표정 자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아이가 부부싸움 끝났을 때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그 아이에게 친절한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자기 권리를 양보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고집을 피우게 되고요. 불필요한 마찰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상고할 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빌립보 교회에 이런 어떤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다툼으로 하는, 허영으로 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고리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육적인 경향이 드러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님께서 그들을 지배했다면 가득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텅 빈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기 권리 내려놓는 게 그토록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쓸 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구약에 있던 어떤 사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했을 때.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뒤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했던 권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였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것이 원망하다라는 동사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시 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아니 살면서 뜻대로 안 되면 좀 불평할 수도 있지. 멸망시키기까지. 왜 이런 원망에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을까요? 내막을 알면 조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아모스 3장 2절과 시편 106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은 제가 그냥 읽고요. 시편 106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이 구절이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마치 우리 주위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식의 소중함과 비교할 수 없듯이 주님께서 열방 존재하는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들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마음이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거듭 선하심을 드러내셨어요. 더 할 수만 있었으면 더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최선을 드러내셨어요. 시편 106편 잠시 가볼까요? 시편 106편은 조금 길긴 하지만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전체를 요약한 시편입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7절 잠시 봐주세요. 시편 106편 7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열 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권능, 선하신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그렇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 인자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홍해 사건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위에 시편이 말을 하고 있고요. 13절 14절 봐주십시오. 12절에는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환경이 바뀌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곧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사건이에요. 민수기에 나타난 12 정탐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 이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지금 650년 동안 이 일을 추진해 오셨어요. 아주 선하신 뜻이서. 그런데 열두 정탐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4,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기쁨의 땅이래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듭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43절 그의 끝날 무렵에 이 시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저는 이 낮아짐의 표현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있는 부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가한 고통,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거듭된 의심과 거역을 통해서 비극적인 결말,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도 지금 아주 발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거 계속 진행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원망과 시비의 영은 생각의 왜곡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다시요. 원망과 시비의 영은, 그 스피릿은 생각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비가 부정적 시각에서 발전시킨 생각으로 논쟁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 내 생각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생각에 뒤틀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좋게 또 긍정적인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왜곡이 일어나면요. 민수기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십니다. 어떤 공급이요? 만나라고 하는 공급을 해 주세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것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옛날의 방식이 그리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무엇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영양가와 또 우리의 입속에 있는 모든 감미로운 뭔가를 다 고려한 거예요. 대단한 식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먹던 삼겹살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마늘 장아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면서 생각의 왜곡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 자체가 좋게 발전되어지는데 그 왜곡되게 뒤틀려서 발전되어 간단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5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진실된 생각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 값없이 생각의 왜곡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있을 때 뭐였는데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값없이 고역하면서 고된 삶 가운데 겨우겨우 얻어먹은 거예요. 생각의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공급인 만나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리의 눈 가운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한 수많은 수고와 순한 자기 희생, 그 부모의 희생, 그런 것들이 단글이 잊혀진 가운데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엄마하고 절대 말 안 해라고 하는 작은 생각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좋은 사랑스러운 엄마의 선한 행동, 의지,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이 간글이 묻히고요, 엄마고 나 절대 말 안 해 생각에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하시지? 라는 항변을 합니다. 삶이 순조롭게 내 뜻대로 진행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느낍니다. 내 뜻대로 진행되면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의심합니다. 생각에 왜곡이 진행된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자신만 힘들다라는 생각에 다음 관문을 통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네, 참 힘든 삶 산다. 자기 연민, 이것이 더 발전하면 우울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은 불필요한 고통, 삶이 힘들어진 그 선택 발전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내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아니할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모되었으면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 그 상실이 싫습니다. 재정상태에 이상이 생기는 것 싫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에 들어가고 또 알력에 들어가고 그래서 또 풀고 하는 것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데, 갈등이 없는데 그것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시키기로 승리해 놓으셨어요. 나는 싫고 거부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리적인 계획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면 알파벳 배우죠. A, B, C 이렇게. 때로는 큰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A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B 따라하게 하고 한 두 주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요 꽤 오래 합니다. A, B, C를 익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 알파벳을 배열하여서 단어를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A, Apple 이렇게 B, Boy C, Cat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야 기본 문장을 소개해요. I have an apple 이렇게 I have an apple 읽게 하고 또 쓰게 하고 한두 시에 끝나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과정을 거듭하고 거듭하고 거듭해서 나중에는 고급 개념을 나타내는 1500자 에세이를 쓰기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 부모들은 승리에 놓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 선하신 손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알파벳을 배울 때 A, B, C 할 때 넌 말이야 나중에 1500자 어려운 에세이를 쓰게 될 거야. 너 그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에 입문했을 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초청에 응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내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초청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 과정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설교 후반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원망과 시비의 문제를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가? 과연 여기에 내 자신이 포함되는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질문했다면 이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할 정도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는가? 실제로 나에게는 유독 불공평하게 인생을 살도록 고려놓으신 것 아닐까? 왜 내만 잘 안 되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나는 저런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까?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먼저 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구조 가운데 학습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십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 제가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영어에 learn 하면은 학습하다 배우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요 앞에 you and which is unlearn 이렇게도 써요. 배운 것을 다시 풀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Unlearn.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가운데서 배운 것, learn 한 것을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unlearn 하는 것, 재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리로 재조정하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이라는 구조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인기 받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1등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숫자의 사람만 취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취업 못하고 자녀 가운데서도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차별 대우받으면서 그 사랑을 느껴야 되고 외모도 출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흑인, 백인, 황인종. 이 세상이라는 구조는 제한된 자원, 제한된 기회, 제한된 자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아주 극히 작은 면적이고 그 외에는 어둡거나 어둠과 비슷한 어두컴컴한 그런 유의 어떤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접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대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많은 간증과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저 사람을 어떻게 했고 인도하셨고 기도 응답했고 문을 열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소수이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불충분하시구나. 내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익숙해왔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자동적으로 learn 됩니다. 학습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unlearn 해야 됩니다. 어떤 진리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그 빛 가운데 나를 학습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 힘을 주는 충분한 그 진리가 3주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의 8절 이 3절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질을 가지신 주님께서 무엇하러 낮아지시는데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 그 사랑의 열망에 그분께서 염두에 두신 그 대상이라면 이미 나는 성공자이고 이미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아주 특별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3억대 1을 경쟁력을 뚫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출발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과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 부모의 관심과 마음이 항상 그렇게 작동할까요? 우리 부모는 항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그 마음이 흐릅니다. 관심이 흐릅니다.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덜 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구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신문에 있는 내용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세상을 학습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이 학습한 그 내용 비진리는 언론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감격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이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손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심을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손을 두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1년도 더 되었을 거예요. 어떤 감동적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Best Wedding Proposal Ever 이렇게 붙었어요. 결혼 프로포즈 영상입니다. 유명 TV 프로듀서의 그 지휘하에 기획된 프로포즈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경찰, 레스토랑, 조무원들 포함해서 수백 명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근데 신부만 몰라요. 신랑부터 시작해서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양가 부모들, 주례하실 목사님 전부 다 동원돼요. 분수, 폭죽 이렇게 신부만 몰라요. 감동적이었어요. 그 신부가 흘리는 그 눈물도 정말 진짜였고요. 처음 그 영상을 보았을 때 언젠가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우 만나게 될 그것을 그리게 됐는데 이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1년 이상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만 모르게 화려한 준비 아주 잘 짜여진 계획 헤드폰을 끼고 그 프로듀서가 막 지휘해요. 자 이제 신랑 등장 폭죽 이때 터뜨리고 신부만 몰라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 사랑의 아름다운 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너 혼자 있는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성경은 분명하게 13절에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원망, 그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입니다. 사사원에서도 우리는 원망하고 다투는 태도를 갖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온 논쟁하는 마음입니다. 이 논쟁하는 마음이 있을 때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발전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의 영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에게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발견합니다. 나는 옳고 넌 틀렸어 라는 광한 확신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의 영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쉽게 논쟁을 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이 원망과 시비의 영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챙기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남 흠을 발견하는 것임을요. 부부 사이에서도 습관적으로 흠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힘듭니다. 만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망과 시비의 영은 희한하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유한데도, 의외로 많은데도 그것이 안 보이고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적용하고 점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 관련해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의 경향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시비의 경향이 있는 사람 혹시 자신을 포함시켜서 떠올렸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과 말로 우리는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헬라 콩구스모스가 발음되는 것처럼 뭐라고 울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담아서 웅울거리는 형태로, 수근거림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행동과 말로 나를 기분 상하게 했을 때 그렇게 원망과 시비의 형태로 이렇게 웅울거림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게 새어나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맙고 옳았던 행동과 말 있을 거잖아요. 지금 오늘은 내가 이 자매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의 영어로 대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 내가 그를 사귀고 대화하는 과정에 옳고 고맙고 유익했던 그 순간이 없었어요? 그것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생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과 점검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의 원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던 또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꼭 명심하십시오. 이 사람, 그가 누군가의 원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영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고 자기는 모릅니다. 이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 귀하고 복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들던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구나.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성전에서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드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새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다친 마음이 아니라 분주하고 부주의한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왔다면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임하신 예배처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하다 아 형제가 나에게 지금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단계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로의 찬스입니다. 이 문장 다루는 어떤 500자로만 에세이를 써다가 2000자 에세이로 넘어가는 어떤 레벨업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성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영적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는 순간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모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거룩한 협력이 일어나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회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어떤 일들이 관계 가운데 또는 직장 환경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거부하려는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빛 아래로 나오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에 음성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거룩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열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거룩한 협력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 과정에 내 육신적인 성향이 거부하는 어떤 일, 경험, 사건 볼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 초청을 완성하는 진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